오늘 5월 1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홀로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본문 말씀 21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시편 22편과 같은 시편은 해석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이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첫 구절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고난 주간에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안에는 더 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는 본 시편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인 특성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편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다윗의 어떠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묘사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라면 다윗은 자기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을까?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만약 이 시가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 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 시로만 이해하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신학자 H.C. 레오폴드는 시편 주석에서 시편 22편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이상적,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예언적 해석 방법입니다. 개인적 해석의 접근법은 이 시가 다윗 개인이 겪었던 것을 당시 겪었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적 해석에 따르면 이 시편이 어떠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의인에게 닥쳐올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복합적 서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해석에서는 이 시편을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묘사라고 보는 것이며, 예언적 해석은 시편 전체를 그리스도에 관한 순수한 예언으로 간주하며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예언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실제로 이전부터 오늘까지 기독교 교회에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접근법을 지지해야만 해야겠습니까? 저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편을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들 모두 각기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머릿말은 악장을 따라 아일렛 사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일렛 사할이라는 구절을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새벽의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ESV 버전에서는 새벽의 암컷 사슴 또는 NIV에서는 아침의 암컷 사슴이라고 칭했습니다. 72년 봄 선양되는 암사슴에 대한 염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마틴 루터를 따라했지만 역시 많은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이 너무 허황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부분을 음악적 지문으로 이해하여 이 새벽의 암사슴은 시적 표현이거나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둘째로 이 시편의 저자로 다윗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편의 경험들이 다윗의 삶 속의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메시아적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어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들을 명확하게 미리 보여주는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1절에 그의 당혹스러운 부르짖음, 울부짖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것이었으며, 6절에서 8절의 구경꾼은 39절에서 43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7절에 손과 발이 찔렸다 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에 볼 수 있고 18절에 그분의 옷을 제비뽑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편 22편 22절에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22편이 메시아의 것임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밝히 보이고 노래로 주를 찬양하 20편 22편에서는 20편을 지었을 당시에 이것을 읽게 되었던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시편 22편 24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2편 후원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들으셨도다. 아멘. 버림받은 것만 느낌 속에서도 그리고 원수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듣는 소리로 들으셨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사주에 대한 예언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시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이셨다는 점에서 이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그 믿음에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현재 그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무관심하시다고 느끼는 감정들을 묘사한 행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자신과 또 자신의 조상들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는 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 자신의 내적 갈등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다윗의 도움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던 까닭에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를 버리셨냐고 물었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비통한 부르짖음은 시편 내에서 다른 시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눈에 띄는 시작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감정적 고통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적으로 두 번 부른 장면에서 증폭되어지며 또 처음 두 구절 안에서 소유격 인칭대명사 나의 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다윗이 절망 앞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소망이 바로 그가 10절에서 다시 찾은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은 12살에 이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 시편도 역시 여러 번 읽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시편의 예언과 자신 사이에 예언적 연관성을 드러내셨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절의 후반부에는 멀리라는 핵심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멀리라는 단어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와 19절에서의 도움을 갈구하는 마지막 강구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단어 또는 핵심구의 반복은 시편에서 종종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편, 22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개념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던 다윗의 완전한 외로움과 무력함을 잘 표현하여 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면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실 것이며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을 돌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하여 말하였습니다. 2절은 두 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인 낮의 도와 밤의 도가 병렬 구조로 나란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서 끊임없이 줄곧 계속해서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깊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갈구하는 다윗이 이 기도하는 이면에는 그의 절망적 상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2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낮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를 그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도 그는 침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쉼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밤까지도 그는 근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을 신뢰하여 했던 다윗의 조상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나로 시작되는 3절은 앞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였던 자신의 감정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 사이에서 극명한 대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감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다윗이 자신을 격려하였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고백을 하였는데 불의하다, 구별하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써 현재 다윗이 느끼는 절망이 올바르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의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의 시인자 속죄소 위에 좌정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가 그분이 거하시는 곳 위에 새 보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으니 비유적 의미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왕자로 이후 9절인 시편 22편 2절에서 26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찬송을 더하였으며 1절에서 31절에서는 주님의 왕위를 경축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과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 분임을 오신 것을 읽게 주었습니다. 3절과 5절의 사이에서 주여 주는 주를 주께서 그리고 주께 등의 반복과 세 번 반복되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와 그 신뢰에 따른 구원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당황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당황하다라는 단어는 수치를 당하다 또는 실망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명백한 믿음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롱당하면서 느꼈던 수치와 그의 조상들의 믿음의 승리를 대조하였습니다. 그의 현재 당하는 수치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에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아멘. 또 다른 대조적 강조 표현이 그러나 나는 이 쓰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의 느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헛된 것처럼 보이는 외침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조롱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레와 같다고 느끼며 그의 조상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 외에도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는 비방거리였고 멸시거리였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조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나를 비웃으며 라는 단어는 조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술을 띄어놓다라는 비웃는 얼굴 표정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NIV 번역본에서 번역한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입술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8절의 전반부에서는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적으로 명령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보아라 가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이 하는 큰 상처를 주는 가혹한 말일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런 비꼬는 것은 정말 가혹하고 불경한 말입니다. 이 8절 전반부의 말들은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생각한 적들이 무력한 다윗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믿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8절의 나머지 구절의 대명사는 다윗을 가리키는 너 혹은 당신 3인칭 대명사인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라는 말에서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로부터 우리는 다윗이 묘사한 것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은 십자가 발치에서 서 있었던 조롱하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을 하며 9절에서 10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직 주께서, 그러나 주께서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는 반대되는 감정과 단호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다윗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출생을 연상시키는 단어 모태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를 네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출생을 연상시키는 단어 모태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를 네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출생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관하셨고 출생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어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이후에 멸하시려고 양자 삼으시고 태 가운데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는 그분의 성품과 같이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고 버려졌다는 기분이 들고 또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요. 된다면 다윗 역시도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늘 가까이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시고 나를 아시며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절을 시작하는 단어였음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사람의 조롱도 주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제 확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라고 다윗은 내가 그때부터 저는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말처럼 처절한 비의 상태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차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사야 여호와의 하나님과 만큼 비슷한 이미지로 묘사했는데요. 그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절과 5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기라 내가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서부터 하였으며 오직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리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으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응답받을 때까지 시련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기도 제목 소개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기도의 자신의 고통을 묘사한 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청하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게 된 이유는 하나는 환난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는 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언급되었던 질문이 기도 제목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주시기를 바랬지 그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고 그가 두려워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계셔달라고 멀리 가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과 그들이 다윗에게 가하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이 강하고 굶주린 동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아멘. 이 황소들은 강한 동물을 기르기에 적합한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한 요르단의 한 지역의 바산에서 왔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숫자가 많았고 그를 에워쌌기에 압도당했으며 그가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이 겪는 그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고통을 묘사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눈앞에 그림이라도 그려주는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의 뼈는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쏟아진 물과 탈골된 뼈의 이미지는 다윗이 육체적 힘을 잃고 밀랍같이 녹은 심장은 그의 감정적 힘의 상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말랐다라는 의미는 질그릇 조각과 혀가 잇이 달라붙었다라는 다윗의 묘사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활력소가 고갈되고 그것들로 인해 다윗을 이게 만들고 또 입안을 마르게 할 정도의 큰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정서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내적으로 엄청난 그 갈등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의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모두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야수처럼 행동하는 악인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의 수족을 찌르고 16절에 다윗의 옷을 빼앗아 제비를 뽑고 18절 사람을 칼로 위협하며 개와 같이 공격하고 사자처럼 찍고 들소의 뿔들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죽임을 당하고 생각했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지배하는 그리고 그래서 소망 네,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16.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뿐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을 특징지은 개들의 이 같은 개의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멈추고 자신의 적들을 악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단순히 다윗의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들이기도 했습니다. 12절부터 자신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는 퇴출구가 없었고 다윗은 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적인 조합들을 보자면 16절의 마지막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몸이 취약하게 다 노출되었으며 또한 지극히 쇠약했다고 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기는 하여도 거의 죽음에 가까워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그의 옷을 나누어 입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죽음이 기정사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다윗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의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절에서 21절 전반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러한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로 앞에 구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로하여금 그의 적들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난의 날 동안에 믿음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19절에 멀리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11절에 기도를 반복하고 또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갔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환난은 사실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들이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디스트로이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환난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날 것이며 많은 역경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완전한 힘의 상실을 묘사하고 난 후 지금 다윗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환난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니콘의 뿔에서라는 구절은 모든 주요 성경 번역본에서 들소의 뿔에서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소의 뿔에 받쳐서 던져지며 죽게 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습니다. 22절에서 31절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죽게 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21절 후반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며 완전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시작하였으나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읽는 동안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윗이 마치 100m 경주를 하듯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는 주자와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안에서 여러가지 영적인 아이러니함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다윗은 하나님께 멀리 가지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해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향해 오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그 어떤 도움도 찾지 못하였고 그들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진 유일한 무기나 방어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고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낙담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밤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돌아왔고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but thou 라고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며 돌아왔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성품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었고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을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닌 몇 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다윗은 울부짖는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버려졌다고 느끼셨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